오늘 같이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 우리 출애굽기 계속 이어서 보십니다. 출애굽기 21장 12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나눠서 교독하십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의 사람을 그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불리하여 한 곳에 정하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다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다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아멘. 자리 앉으시겠습니다. 주 앞에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건강과 마음의 평화와 또 주의 신 은혜와 공의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네.
제목이 너무 그 좀 세죠? 원색적이고 반드시 죽일지니라. 본문이 그렇게 나왔어요. 조금 다르게 제목을 잡자면 사형에 해당하는 죄 그렇게 또 부제를 붙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에서 아주 중요한 언약을 맺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순종해 살 때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말씀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에 일제히 응답하기를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라고 굳게 맹세했습니다. 이러한 언약에 따라서 출애굽기 20장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그 도덕법의 정수를 알 수 있는 십계명을 주어졌고 이제 21장에서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회생활할 때 지켜야 할 시민법 이것이 주어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민법이 하나님의 택한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법이면 오늘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천국 시민들도 여전히 유효한 법일 수 있으며 따라서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도 이 시민법에 다 적용되는 건 아니지만 원리를 본받아서 그 정신을 본받아서 그렇게 살아야 되고 그렇게 힘써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시민법 중에서 가장 첫 번째로 주신 법이 히브리 종들에 대한 그런 규례를 지난 시간에 살폈어요. 그래서 모든 히브리 종들은 6년 동안 주인을 섬긴 후에 제7년 되면 자유의 몸이 되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시민법 중에서 종들에 관한 법을 맨 먼저 규정해 준 것은 이 땅에 소외되고 약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 종들에 대한 규례 중 특별히 귀뚫는 종에 대한 규례를 살펴보았는데 어느 종이 단신으로 이제 주인의 집에 팔려왔다가 주인이 맺으신 그런 여종과 결혼해요. 자식을 낳게 되면 제7년에 대해서도 자유의 몸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인과 또 처자식을 극진히 사랑한 나머지 주인집을 내가 떠나지 않겠습니다. 종신토록 내가 함께하겠습니다 하게 되면 속옷으로 귀를 뚫고 영원한 종이 되어서 주인을 섬기는 그런 맹세를 했습니다. 이때부터는 종이라고보다도 그냥 가족과 아들로서 삼아서 그런 가족관계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처자식을 사랑해서 꿈에도 그리던 그런 자유를 포기하고 속옷으로 귀를 뚫어 영원한 종이 될 때 그것을 영원한 섬김의 종으로 자처한다면 오늘날 우리도 주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주님 때문에 또한 자유인이 되고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알고 주님의 사랑을 하고 또 그 은혜를 경험한 저와 여러분이 과연 어떻게 해야 되냐 비록 눈에 보이는 속옷으로 귀를 뚫지 않더라도 주님을 위해서 영적으로 귀를 뚫는 종들처럼 그렇게 주님을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오늘 시민법 중에서 이제 두 번째 항목으로서 사형에 해당하는 죄목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절부터 11절의 인권 보존을 위한 특별법에서 제시된 것으로서 인권의 질서를 유린하는 흉악범에 대해서 그렇게 처벌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2절에서 14절 말씀은 인명을 고의로 살해한 범죄와 또 예외 조항을 뒀고 15절은 부모를 구타한 그러한 범죄, 그리고 16절은 타인을 유기한 범죄, 그리고 17절은 부모의 권위를 무시하고 저주한 범죄, 이 네 가지 형벌에 대해서 사형에 처한다라고 반드시 죽일지라는 규례를 주었던 것입니다. 생명의 창조주이고 또 생명의 보존을 명하신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형제도를 명하신 것을 보면 이런 범죄가 얼마나 가증스럽고 추악한지를 우리는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형에 해당되는 이 네 가지 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인 자는 어떠하라? 반드시 죽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여섯째 계명에서 살인하지 말라 엄히 명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살인이라는 것이 워낙 다양한 경우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좀 더 세밀하게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지 말라면은 또 하게 되잖아요. 그죠? 어릴 때 엄마 아빠 잠깐 나갔다 하니까 어질리지 말고 조용히 있어. 그럼 갔다 오면 막 어질러졌잖아. 그것처럼 하나님이 살인하지 마 했는데도 불구하고 뭐합니까? 살인하는 것이 생겨난단 말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면 살인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방안이 없으면 그냥 혼돈 그 자체죠. 그래서 하나님은 살인한 자를 그 경우별로 어떻게 처할 것인지를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 그 규례로 그 정해주셨다는 얘기입니다. 12절에 보니까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사람이 그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재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이라. 예의 없이 다 죽이라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본문에서 사형에 해당하는 이 네 가지 범죄에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서도 사람을 쳐 죽이고 또 고의로 이렇게 죽인 자에 대해서는 사형에 해당하는 첫 번째 범죄를 규정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악한 범죄 중에서도 사람을 죽이는 것이 가장 흉악하고 극악한 그런 범죄로 규정하셨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사람을 죽이는 것이 왜 가장 무서운 형벌이고 사형에 해당하는 죄가 되며 하나님께서는 왜 이것을 사형에 해당하는 여러 범죄 중에서 가장 극악한 범죄로 규정하셨을까?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을 죽이는 것은 단순히 사람의 육체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죄악과 동시에 하나님의 권한을 침해하는 행위다. 생사화복이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데 그 권한을 침해하는 행위고 더 나아가 그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의 그 형상이 있는데 그 형상을 파괴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한을 침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아주 극악한 범죄로 여기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떤 존재예요? 저 여러분이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지으신 존재가 바로 사람입니다. 따라서 사람을 죽이는 것은 그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그런 사악한 범죄가 됩니다. 사람을 쳐 죽이는 것은 어떤 범죄보다 흉악한 그리고 사형의 극단적인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이라 명령하십니다. 혹 살인자가 성전에 들어가서 제단 뿔을 잡고 있을지라도 끌어내서 죽이라고 말씀하세요. 위기에 처한 사람이 성전에 들어가서 제단 뿔을 잡으면 살려주는 법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열왕기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처럼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인 사람은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성전에 들어가서 제단 뿔을 잡는다 할지라도 용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반드시란 말은 어떤 경우도 용납함이 없이 반드시 살인자를 죽이란 말입니다. 오늘날 사회를 볼 때 또 사회면의 어떤 신문이나 그 뉴스를 들을 때 얼마나 많은 살인이 도처에 행해지고 있습니까? 세계 도처에 저질진 이 살인사건들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다가 전쟁과 테러에 의해서 목숨을 잃는 사람 합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자기는 살인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사실은 공공연하게 살인을 저지르는 것이 또 낙태라는 그런 이슈입니다. 오늘날 큰 이슈가 바로 낙태예요. 사람들이 의사의 손을 빌어서 그 조그만한 씨앗 같은 생명을 아무런 죄책감 없이 죽이고 또 말 못하고 비명소리 내보지 못한 채 무수하게 많은 태아들이 무참하게 살해됩니다. 선진국이든 후진국 가릴 것 없이 이처럼 생명을 죽인 행위는 누구에게도 허락된 일이 없는 것입니다. 태아의 생명도 법으로 보호받도록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사회가 이 지경에 이르게 되었는가? 이것은 바로 생명에 대한 존중사상, 생명에 대한 존엄성이 그만큼 희박해졌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보다 돈을 더 소중해이고 자신의 생활을 위해서 뱃속의 아이 정도는 그냥 아무렇게 여기지 않는 생명을 경시하는 풍조야말로 시대가 너무나 삭막해하고 흉악하게 만들어가는 원인인 것입니다. 그 때문에 살인의 죄에 대한 그런 엄중한 경고 오늘 말씀에 있지 말고 낙태조차도 이 악한 세상의 풍조에 절대로 본받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귀중한 생명을 해칩니다. 가장 빈번한 이유가 왜 살인을 행하냐? 욕심 때문이라고 봅니다. 욕심 때문이요. 욕심을 취하려니까 어떻게 해요? 남을 죽이고 그 가진 것을 빼앗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원한 때문이에요. 그렇죠? 원한. 이 내가 반드시 죽이고 만다는 그런 원한. 남을 죽이는 일도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남을 죽이면 결과는 어떻습니까? 자기 인생도 망치는 겁니다. 근데 순간의 욕망이나 분노를 참지 못해서 어떻게요? 한평생 그 인생이 망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반드시 살인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면에 13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고의가 없이 사람을 죽인 경우나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에서 그가 죽임을 당했다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으로 도망함으로 사형을 당하지 않고 생명을 보존할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살인은 했지만 살 수 있는 예외 규정을 허락해 준 겁니다. 그것은 전혀 살인할 의사가 없는데 사고로 사람을 죽게 만든 경우를 말합니다. 그래서 13절 말씀 보면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 손에 넘긴 것이면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을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이 데려갔다 이렇게 생각하면 내가 그를 위해서 하는 것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하라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즘 말하면 과실치사죠. 응? 과실치사. 이 죽은 사람 가족으로 볼 때는 너무나 분하고 억울합니다. 그래서 가해자를 죽이려고 쫓아갑니다. 그래서 고의죄도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기업을 얻는 그것도 있겠지만 이 복수를 하기 위해서 그 가족의 일원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보냅니다. 쫓아가서 죽이게 만드는 거예요. 이 고의죄인데 그래서 이 죽은 사람 입장에 보면 너무 억울합니다. 그래서 가해자를 죽이려고 고의죄를 통해 사람을 또 보내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 가실치사를 저지른 사람이 도망가서 피할 수 있는 장소와 제도를 규정해 주었는데 그것이 이제 민수기 35장에 나오는 도피성이에요. 우리 이제 큐티 본문 민수기 나오는데 이제 6월 달에 큐티하드 이 부분 만나게 될 겁니다. 이 도피성은 요단강 동편과 서편에 각기 세 군데씩 여섯 군데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또 언제든지 신속하게 피난할 수 있게 해서 이 여섯 군데를 배치해 두었습니다. 과실치사를 한 사람이 도피성으로 도망하면 그를 철저히 어떻게 해요? 보호해 줘야 됩니다. 근데 심사가 있겠죠. 아무나 들어왔다고 다 알아? 정말로 실수로 과실치사로 들어온 사람들은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근데 고의성 갖고 들어왔는데 자기 목숨 살려면 받아주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도피성은 그렇게 과실치사로 고의적이지 않으로 그렇게 사건이 만들어졌을 경우 이제 보호해 주는 역할인데 만약 그 사람이 그리로 피하지 않고 다른 데로 갔던지 혹은 그리로 피했다가 거기서 나와서 돌아다닌다면 가족의 일원으로서 한 사람을 보내서 죽이게끔 한 그 사람의 손에서 죽여도 아무 말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외에는 죄인에게는 피난처가 없다는 것을 이 도피성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당시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 성에 나오지 말아야 했고 대제사장이 죽은 뒤에만 나와서 자기 생활을 할 수 있게 합니다. 당시 대제사장이 죽으면 이전의 모든 죄가 사면되게 합니다. 이것은 인류의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 죽으시면 인류의 죄에서 완전히 사하실 것을 예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알려주는 책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당시 고대 근동사에서 죽임을 당한 자의 가장 가까운 친족, 자신의 친족을 죽인 사람에게 피해 복수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살인이 살인을 낳는 피해 악순환이 계속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던 거예요. 이때 결론부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일러주는 살인이라는 의미, 그것은 어떤 규정인지 이때 결론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피를 쫓아서 피 복수하는 것을 악순환을 막기 위함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같이 선언에 따라서 고의적 살인자가 아닌 실수로 정당방위 차원에서 살인을 저지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거룩한 제단이 있는 성소를 지정하셨고 후일에는 가나안 땅의 6곳에 도피성을 마련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긴급한 조치를 통해 무고한 생명이 살해되는 것을 방지했을 뿐만 아니라 연이은 복수로 인해서 발생해야 될 살인의 악순환을 예방하고자 했던 겁니다. 그래서 민수기 35장 10절로 15절을 나타낸 이 도피성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차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다. 이 땅의 모든 죄인들은 자신들의 죄값으로 치할 영원한 죽음을 피하고 자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택하고 진행하신 한 것으로 신속히 달려나가서 그것이 곧 어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품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품을 따라서 그 어디에서도 생명과 안전, 영생을 보장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에 만일 사람이 이게 과실로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많은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주어가 누구예요?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무슨 뜻이냐면 고의가 아닌 실수로 사람을 죽인 일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 가족은 그 사람을 원수로 생각하고 보복하고 덤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 사람의 손을 통해서 죽게 하셨다 그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개입하신 섭리다라고 인정하라는 얘기예요. 남편이나 아내가 교통사고로 죽었을 때 그 충격과 슬픔은 말로 할 수 없죠. 갑자기 자녀들은 고아가 되잖아요. 그럴 때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부정하게 되고 가해자를 찾아가서 그렇게 원한으로 보복하고 싶은 생각이 왜 들지 않겠습니까? 이럴 때 고의가 아니면 어떻게 생각하냐고요? 하나님이 데려가셨구나라고 이렇게 믿으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 내 눈앞에 가족이 없어졌지만 하나님이 데려가셨다. 내 가족은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지 못하고 가족도 잃고 신앙도 잃고 가해자가 보복하게 된다면 그 앞날도 다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비록 지금은 죄로 인해서 우리 영혼이 비참할 정도로 파괴되었고 선한 구석이 하나 남은 거 없지만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는지 생명의 기준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아무리 분노가 미치는 상황을 만나도 절대로 감정으로 남의 생명을 해치지 말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생명의 소중성을 또 깨우쳐주는 겁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부모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는 거예요. 15절에 자기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부모를 치는 그 죄를 그토록 중대한 죄로 여기셨는가? 그러한 죄를 그 죄를 범한 자를 사형이라는 그런 극단적 형벌에 취하게 하셨을까? 결론적으로 부모를 친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부인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명백한 도전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얘기예요. 자식이 자기 부모에게 폭력을 휘두른 것은 누구한테 휘두른 거예요? 하나님께 폭력을 휘두른 것이다 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사람이 죄 부모를 쳤다면 그 부모가 아직 돌아가시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것은 이미 뭐라는 것 같다, 살해라는 거나 같다는 그런 비중을 두는 겁니다. 죄 부모를 치는 사람이 하나님께 대해 폭력을 휘두른 사람이 남의 생명에 대해서 아끼고 존중해 준 자?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사람 살려두면 큰일 날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반드시 사형에 처하라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부모는 단순히 인간적 가족 관계가 아니라 어른이고 하나님을 대신하는 존재입니다. 즉 하나님을 대신해서 가정과 자식을 다스리는 존재로서 부모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권위를 가졌고 부모의 명령은 자식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하나님의 명령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따라서 그런 부모를 때리고 그런 부모를 친다는 것은 자식으로부터 부모에게 순종하도록 하신 그런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정면으로 부인하는 것이고 부모가 대변하고 있는 창조주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도전하고 악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가정의 머리이고 어머니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이고 모든 재산과 권위의 제공자입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나를 이 땅에 오게 한 출산자여 양육자인 것입니다. 그런 부모를 치는 자는 이미 사람 되기를 포기했다는 얘기죠. 어떤 악행을 저질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죄에 부모를 때리는 것, 직접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살인죄 못지않는 그런 큰 죄로 어떡하라 사형이라는 극형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참 그런 사회만 봐도 폐륜적인 그런 자식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 폐륜적 행동을 서슴지 않고 늘어난 사람이 많이 보게 됩니다. 가정에서 자녀들이 부모의 권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부모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주장을 내세우며 자신의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 그러나 이러한 일은 스스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자초하는 범죄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고 자녀를 잘 양육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를 대할 때 어떡하죠? 항상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처럼 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부모들에게 자녀를 양육하고 훈육하고 다스릴 권한을 부여하셨고 권위를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렇다고 잘못된 부모들은 내 새끼 내 마음대로 하는데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위임하고 맡겨준 거지 그 내 소유가 아닌 거예요. 그죠? 예. 그런 면도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녀들로 하여금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일 통해서 위에 계신 하늘아버지께 복종하고 순종하는 삶을 배우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모에 대한 효는 하나님께 대한 공경과 연결되는 규례로서 인간 도덕의 출발점 동시에 결론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사건이 뭐냐? 인신매매나 유괴범에 대한 그런 법을 정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을 유괴한 자는 반드시 어떻게 하라? 죽이라. 그래서 16절에 그 전에 개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을 후린자가 무슨 뜻이냐? 개역 개정에서는 그걸 잘 설명해서 사람을 유괴하거나 납치한 자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팔았다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다든지 그러면 그도 어떻게 하라? 반드시 죽이라는 거예요. 그 의도가 뭐예요? 납치한 의도가 뭐예요? 노예로 부리거나 팔아먹을 목적으로 그렇게 납치나 유괴한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유괴를 사형에 해당하는 그 큰 죄로 규정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유괴가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을 따라 존귀한 자로 만들어 놓으신 인간을 누구 취급하는 거예요? 짐승과 물건과 같은 비참한 전략, 전략시키는 행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거 싫어한다는 얘기예요. 짐승이나 사고 팔고 하지. 그죠? 짐승이나 그 짐승의 힘을 갖고 노동력으로 쓰는 거지, 사람을 그렇게 노동력 착취로, 납치해서 쓰거나 또 팔아버리는 행위는 하나님 절대 응답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 납치나 유괴하는 이유가 뭐요? 첫째가 돈벌이입니다. 그리고 노동력 착취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남의 생명을 자기 마음대로 처분하려는 태도, 다른 사람의 생명을 믿기 위해서 자기 이익을 챙기거나 또 자기 어떤 노동력을 더 가중시키는 데 쓴다는 것은 용서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동물과 물건 취급한다는 얘기예요. 결국 사람을 유괴하는 행위는 인간을 존귀한 대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의지를 짓밟는 그런 신성 모독과 같은 범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람을 유괴해서 파는 그런 죄악을 범한 자는 어찌 극형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요.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물질주의와 황금만능주의 세상에 팽배해지면서 사람을 유기하고 매매하는 일이 도처에 수없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를 유기해서 몸값을 받는 그런 유괴범, 여자를 납치해서 윤락가에 팔아먹고 돈을 버는 그런 인신매매범들, 또 잡아다가 섬에 가둬서 노동력을 착취하는 그런 자들, 매스컴에 수없이 옵니다. 이제 더 심해서 이제 장기까지 팔아먹고 버리는 그런 일들이 하죠. 이건 인간이 아니죠. 인간에게 포기한 사회적 형벌뿐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멸망과 심판을 면치 못할 자들인 것입니다. 그런 죄를 용서해두고 죄를 가볍게 하면은 사회가 망하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딱 잘라 근절시키는 겁니다. 이런 것도 일어나지 않게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께 창조하신 피조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고 존귀한 존재입니다. 사람에게 아무리 비천한다 할지라도 그 무엇과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귀한 형상과 존귀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세상에 가장 가치 있는 존귀한 자로 대하고 그럴 때 자기 자신도 가장 가치 있고 존귀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부모를 저주한 자는 반드시 죽이라는 얘기예요. 17절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한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러니까 부모를 때리는 자는 죽이라 말씀한 하나님께서 또 다시 부모를 저주한 자를 죽이라 명하심은 부모에 대한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 잘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지은 죄가 직접 때리는 것과 조금도 다르지 않는 커다란 죄악이 뭐냐? 부모에 대해서 저주하는 것이다. 그것은 부모를 욕하거나 비난하거나 멸시하는 걸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자신을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에게 보답하지는 못할 망정 욕하고 비난하고 멸시하는 것, 배은 망덕한 행위죠. 그래서 요한복음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 나오잖아요. 탕자의 비유 속에서 아버지여 내 몫을 내게 주십시오. 이것은 부모를 어떻게 취급하는 거예요? 죽은 자 취급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오래 살아서 내줄 유산을 빨리빨리 주지 지금까지 살아있어요. 이 얘기예요. 부모를 뭐하는 것 같아요? 저주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래서 어떻게 해야 돼? 장로들과 사람들 앞에서 내 자식이 이런 말 하고 다녀요. 그러면 끄집어내서 돌 쳐서 죽여야 되는 거예요. 율법에 의하면. 근데 그가 마을에게 돌아왔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동생의 보면 어떻게 돌 던져 죽여도 뭘 할 수 없어. 그러니까 누가 먼저 보는 거예요? 맨마다 아버지가 나기 여기를 크게 쳐다보면서 이제 돌아올까 저제 돌아올까 하다가 아들이 딱 돌아오니까 누가 달려가? 아들이 달려온 게 아니야. 아버지가 달려와서 안 돼. 내 자식 죽이지 마.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요. 탕자의 비유 속의 주인공이 이 고진감내 속에서 막 고생 다 하고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와서 짠 명예가 신분이 회복됐다. 아들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누가 주인공이야? 하나님, 아버지가 주인공. 그러니까 이 부모를 저주하는 것은 욕하거나 비난하거나 멸시하는 것은 그만큼 뭐야? 죽이는 그런 배은망덕한 행위가 아닐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사회면을 봐도 자기 부모는 우습게 여기지 않아도 장인, 장모, 시부모 욕이나 저주하는 사람이 없어요? 있어요? 많아요. 많아요. 이 저주한다는 것은 치는 것보다 더한 죄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식 살려두면 하나님의 공의와 세상의 화평이 깨진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부모에게 어여삐 보여서 부모의 칭찬과 그 축복을 받으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노아는 아들 함에게 저주하면서 그 후손 만대가 저주에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유다는 아버지의 복을 받아서 그 홀이 영원히 떠나지 않게 되었던 것을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는 하나님의 복을 전달하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제 부모에게 사랑을 받는 자식이 되는 것이 이는 부모의 권위는 자식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권위와 대신한다는 점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뭐가 돼요? 배신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기 24장에도 부모를 저주한 자는 하나님을 저주한 자와 똑같이 취급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어 있고 하나님을 저주한 자와 똑같이. 그래서 부모를 저주한 자는 죽음의 형벌을 받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율법에 정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마치겠습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회생활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할 시민법으로서 사형에 해당되는 이 네 가지 제약을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이라. 그리고 부모를 치는 자 반드시 죽이라. 사람을 유기한 자 반드시 죽이라. 부모를 저주한 자 반드시 죽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주변에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사형제도를 폐지하자는 그런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어요. 사형제도는 선진화된 사회 속에서 있을 수 없는 잔혹하고 비인간적인 제도다라고 말하면서 사형제도는 없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기독교는 과연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될까?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전통적으로 기독교는 사형제도를 하나님께서 타락한 세상에 주신 질서의 하나로 여겨왔던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뿐 아니라 세상에서도 전통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열이 일반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형 문제에 대해 견해가 바뀌면서 요즘은 기독교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사형제도의 폐지를 주장하고 있어요. 아마도 그런 사람은 하나님보다 사랑이 더 많은가 우리 한번 의심해 봐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또 다른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어떤 사실을 간과하냐? 예를 들어서 20여 명의 생명을 무차리만 살인을 했던 흉악범의 그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이나 인권만 중요하고 그 20여 명이 희생당한 사람의 가족의 인권은 중요하지 않은 겁니까? 만일 그러한 흉악범의 손에 의해서 자신의 사랑하는 처자식이나 가족들이 무참하게 살해당할 때도 그 살인범 살려줘야 됩니다. 그런 말이 나올 수 있을까요? 진실로 생명의 주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지으신 사람의 생명을 어느 누구보다도 존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살인한 자를 향해서 어떻게 말합니까? 창세기 9장 6절에도 이렇게 말해요. 무릇 사람이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습니다. 그 형상대로 지었기 때문에 피 흘린 자에게 피 흘리는 그런 사형은 선도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을 죽이면 살인범이 되지만 많은 사람을 죽이면 영웅이 되는 그런 타락한 인간 세상의 현실을 보게 됩니다. 내 생명이 중요하다면 다른 사람의 생명도 똑같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생명을 경시하고 함부로 살상하는 것은 참으로 단행에 응징해야 되고 살인죄가 그런 성행하지 않도록 그렇게 존귀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인류 역사에 전쟁을 일으켰던 수명의 전쟁에 피해 입는 그런 사람들, 그런 전쟁의 영웅, 이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을 무고하게 죽인 권력자들이나 통치자들 역시 인류 양심의 도덕적 법정에서 반드시 정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쟁의 원흉들 그래서 그 재판에 세우고 정죄하는 겁니다. 모택동이 그렇게 말했다고요. 권력은 총뿌리에서 나온다.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또 다른 점에서 우리가 이 말씀에 적용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부여한 생명과 권위를 모독훼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역행하는 것이다. 잘못 해석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인간들을 사랑과 공의로 양대 통치 기준으로 다스린다. 사랑의 하나님만 아니라 공의롭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해서 관가하지 않는 것이 정의입니다. 그래서 범죄자들을 징계하는 것이 그 드러난 목적이라면 하나님은 법에 온전히 순종하고 거룩한 생명을 보존하는 것이 숨겨진 하나님의 목적이라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시간에 살인과 관련해서 그러한 신약교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셨는가? 마태복음 5장 21절 20절 말씀 이런 말씀했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군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대해서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해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자, 예수님은 살인, 그 살인의 근본적인 근원이 뭐다? 분노가 아니겠느냐 말하고 있어요. 분노도 원리상으로 살인이라는 자신의 가르침에, 예수님의 가르침에 실제적으로 지향하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의 의미는 사람이 살인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나는 더 나은 의를 소유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다시 살인에 대해서 다시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은 형제에 대해서 분노하는 사람은 이미 뭐한다?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모세율법을 재해석하시기를 사람의 목숨을 끊는 것만이 살인이 아니라 형제에게 뭐하고 화내고 욕하는 것도 살인이다라고 주님이 명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청중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아, 나는 살인하지 않았으니까 참 다행이다. 그런 생각을 갖고 들었고 한 걸음 더 나가서 나는 살인한 일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까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바리새인들이 잘못된 가르침, 왜곡된 가르침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심판은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세상 법정, 공의 법정의 심판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살인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뭐냐? 법정에 서지 말아야 되고 재판받지 말아야 되고 감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잘못된 가르침이었어요. 실제적으로 누가 보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고 하나님의 판단은 간과해 버린 겁니다. 그래서 22절 보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니 형제에 대하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형제에 대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통해서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배웠고 서양과 바리새인들이 통해 살인하지 않는 것이 사람을 죽이지 않는 것으로 배웠는지 모르지만 이제 내가 이 계명에 있는 참뜻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 그러면서 예수님 뭐래요? 내가 너에게 이르니 형제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어요. 형제. 그러니까 이 헬라어로 형제는 아델포스라는 단어인데 초대교회 당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을 지칭받는 이름이 뭐예요? 형제요. 오늘날도 예수 안에 있으면 브라더, 시스터 말하잖아요. 딱 하나님 안에서 한 자녀이기 때문에 이렇게 별명을 붙여줍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순간부터 아델포스라고 그렇게 불렀어요. 예수 믿게 되면 남자, 여자 차별이 없습니다. 모두 한 형제예요. 그래서 형제란 말은 남자도 여자도 아닌 뭘 가리키는 거예요? 기독교 전체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형제의 노하다는 말은 뭐예요? 교회 안에서 교인들 사이에 벌어진 일을 말하고 있네요.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 미운 사람이 없겠어요. 그죠? 미운 사람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 형제에 대해서 원망 들을 만한 일이 무엇을 말하는지 원망 들은 일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첫째가 뭐냐? 형제에게 노하는 경우는 다시 말해서 형제가 뭐의 지칭이라고요? 믿는 교회 공동체 전체를 지칭한다면 그것은 공동체에 대한 살인이다. 그리고 형제의 라가라라고 욕하는 것은 인격적 살인이라는 얘기예요. 그 사람의 생명은 끊지 않아도. 이 라가라는 말은 히브리에서 어떤 의미냐면 저희 구제불도 그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너는 선한 일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 매우 절망적인 욕이에요. 그래서 이 욕은 뭐예요? 인격살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욕하는 사람은 공회에 잡히게 된다고 말합니다. 종교재판이죠. 그리고 세 번째, 미련한 놈이다라고 흉보는 경우는 이건 명예살인입니다. 미련한 말을 흔히 쓰는 말이죠. 바보, 미련곰탱이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혜는 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미련하다는 것은 다시 뭘 퍼붓는 거예요? 저주를 퍼붓는 거예요. 그래서 미련하다는 말 자체가 뭐예요? 사람을 생명을 빼앗지 않아도 명예상이라는 얘기예요. 이런 욕하는 사람은 심판, 곧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는 가장 가혹한 형벌을 받게 될 것이란 말입니다. 왜 그래요? 마음에 준 상처, 좀 전에 아물지 않아서 그것은 살인과 같고 이처럼 하나님의 법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중심의 죄들을 낱낱이 보시고 죄들을 판단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겉으로 나타나는 행위보다 내면의 중심, 숨은 동기를 더 중요시 여기고 그 행동을 유발시키는 근본 원인이 뭔지 그 원인을 제거하라는 얘기예요. 아까도 얘기했죠? 살인의 근본 원인이 주님이 볼 때 뭐예요? 진노, 분노라고 했어요. 그렇죠? 사실상 또 원망 때문에, 원한 때문에 살인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형제를 대할 때 기본적으로 사랑을 가지고 인격적으로 대하라. 이거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부정적인 말보다 긍정적인 말을 함으로써 상대방의 용기를 북돋아주고 믿음을 심어주고 덕을 세우는 데 힘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의 가르침 핵심이 뭐냐? 살인하지 말라. 살인, 그 살인의 포커스가 아니라 화목이 포커스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다시 말해서 6계명의 최종 목표는 뭐예요? 살인하지 말라요. 그런데 형제를 사랑하고 형제와 화목하라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24절에 마태복음 5장 24절에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는 얘기예요. 예배하고 제사하는 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얼마나 우선순위입니까? 그러나 그 우선순위보다 더 먼저가 뭐래요? 형제를 화목하라는 얘기예요. 왜? 형제의 원망받을 일이 있고 그것을 계속 그 가운데서 그 일을 하게 되면 어떡하냐? 재판받게 되고 지옥불에 떨어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2절 나오는 지옥의 심판제를 해결하려면 23절, 24절을 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23절에 그러므로 접속사가 시작되고 그래서 23절, 24절에 이렇게 일러줍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데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거기 와서 예물을 드리라는 얘기예요. 율법의 수요자이신 예수님께서 율법의 근본 정신을 정확하게 해석해 주셔서 문자적인 살인에 그치지 말고 살에게 이르게 하는 뭐까지 마음의 분노까지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솔직히. 이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육체적 살인은 물론이거니와 형제에 대해서 노하고 미워하는 그런 마음의 살인, 명예 살인, 공동체 살인, 그런 인격 살인 그렇게 하지 않고 믿음으로 잘 지키고 존엄성을 갖고 주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게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네, 네. 기도하겠습니다.